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조달청이 어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이번 대선의 당선인으로 공식 인정하고 정권 인수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밀리 머피 연방조달청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바이든 후보에게 발송했습니다. 머피 청장은 서한에서 그동안 당선자 확정 지원과 관련해 백악관 등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면서 당선인 확정은 선거 관련 법정 소송, 각 주의 선거 결과 확정 등 최근의 상황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 측에 정권 인수 관련 초기 예산으로 630만 달러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나라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에밀리 청장과 그의 팀에게 초기 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것을 하도록 권고했다며 자신의 팀에도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선거 관련 소송을 강력하게 지속하며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며 대선 결과 불복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인수팀의 요하네스 에이브라움 사무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연방조달청의 결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경제를 정상화하는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신문 등 언론들은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옐런 전 의장을 내정했으며 오늘 재무장관을 포함해 주요 내각 지명자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옐런 전 의장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미국 역사상 여성 재무장관이 됩니다.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교수로 활동하던 옐런 전 의장은 1997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을 맡아 공직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낸 뒤 연준 부의장을 거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2014년 연준 의장으로 지명돼 2018년까지 재임했습니다. 중국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늘 일본을 방문해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과 회담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날 도쿄에 도착해 저녁에 모테기 외무상과 만나 경제협력과 안보 문제, 인적 문화적 교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이 부장은 내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예방하고 집권자민당의 니카토 도시히로 간사장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이 부장은 일본 방문에 이어 내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강경화 외무장관 등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동해의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적으로 작전 중이던 미국 해군 구축함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성공해서 미 해군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존 맥케임함이 이날 표트르 대제만 러시아 영해를 2km 정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러시아 군함은 국제 통신 채널을 통해 공격 기동을 경고하자 곧바로 공해상으로 돌아갔다고 러시아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존 맥케임 함 등 다른 미 구축함의 움직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해당 지역에 추가로 호위함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칠함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존 맥케임 함은 이날 표트르 대제만 부근에서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이 오늘 자체 개발 잠수함 건조에 착수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날 타이완 국제조선공사의 가오슝 조선소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이 잠수함은 해군의 비대칭 전력을 개선하고 타이완 영토 주변 적들의 함선을 봉쇄하고 위협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자체 잠수함 설계에 나선 타이완은 2024년 첫 잠수함 진수를 시작으로 모두 8대의 자체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타이완 주재 미국 대사관격인 미국 제타이완협회의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턴스 사무차장이 참석했습니다.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 창호 5호가 오늘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에 따르면 창호 5호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전 4시 30분경 하이난섬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발사체 창정 5호에 실려 발사됐으며 이후 로켓은 정상 궤도로 비행했습니다. 창호 5호의 임무는 달의 기온과 생성을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달 암석을 채취한 뒤 지구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확인하는 연방정부기관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승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국무장관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발탁했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 외교 안보팀이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기초로 북한 비핵화를 겨냥한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하 1도에서 1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확인하는 연방정부기관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전을 이어갈 것임을 밝히면서도 이 같은 결정을 인정하고 바이든 인수팀에 협력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조달청 GSA는 23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권 인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은 이 서한에서 자신은 법과 사실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연방조달청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공식 확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메리 길버트 연방조달청 정권인수인계 담당 조정관은 이날 연방정부 각 부처에 보낸 이메일에서 GSA 청장은 1963년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조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직에 대한 분명하고 성공적인 후보로 인증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연방조달청의 이 같은 서한은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 선거 당선인으로 공식 승인한 것이라고 미국의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일 대선 투표 이후 3주 동안 지속돼온 당선인 불확실적 상황이 해소되면서 차기 행정부로의 정권 인수인계 작업이 본격화되게 됐습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현 행정부 관리들로부터의 필요한 협조를 포함해 정권 인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연방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대선 결과에 대해 소송전을 이어갈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정권 인수인계에 협력하도록 자신의 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에밀리 청장과 그의 팀이 우리나라를 위해 초기 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일을 하도록 권고했다며 나의 팀에도 그렇게 하도록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소송은 강력하게 계속될 것이고 잘 싸울 것이며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 대선의 주요 경합주였던 미시간주가 23일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를 인정했습니다. 또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은 우편 투표의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트럼프 후보 측이 폐기를 요구한 수만 장의 투표 용지를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들 우편 투표는 바이든 후보 지지 성향이 강한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 지역에서 발송됐습니다. 네바다주도 24일 개표 결과를 인증하며 오는 30일에는 아리조나주, 다음 달 1일에는 위스콘신주도 각각 결과를 인증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편 투표에 따른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 법률팀은 점차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개표 결과 인정을 막아달라는 공화당의 요청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고 각 주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에는 펜실베니아주 중부연방지법이 37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억지라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9일에는 애리조나주 법원이 인구가 가장 많은 메리코타 카운티의 개표 결과 인정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근소한 차로 승리한 조지아주는 트럼프 후보 측 요청으로 지난 13일부터 전체 투표용지 500만 장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를 진행한 결과 바이든 후보가 12,000여 표, 약 0.25%포인트 앞선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득표율 차이가 0.5%포인트 이하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는 주법에 따라서 또다시 추가 재검표를 요청했지만 조지아주는 경합주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0일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발표를 통해 개표 결과는 국무장관이나 법원의 결정, 선거 캠프의 결정이 아닌 유권자의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지금까지 제기한 32건의 선거 관련 소송 중에 30건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안보와 외교 정책을 이끌 핵심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측근 인사와 첫 라틴계 국토안보부 장관, 첫 여성 정보수장 지명자가 포함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3일 차기 국무장관의 최측근인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고 올해 대선 기간에는 바이든 후보 캠프의 외교안보정책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발탁했습니다. 설리번 지명자는 2013년, 2014년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유엔 대사에는 35년 경력의 외교관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가 기용됐습니다. 또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전 국토안보부 부장관은 라틴계 이민자 출신으론 처음으로 국토안보부 장관에 지명됐고 에이브릴 헤인즈 전 중앙정보국 CIA 부국장은 여성 최초로 국가정보국 국장에 지명됐습니다. 이 밖에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기후변화를 담당할 대통령 특사에 지명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관해서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취임 첫날부터 미국의 자리를 되찾고 우리가 직면한 최대 도전에 맞서 세계를 결집하며 우리의 안보와 번영, 가치를 향상시킬 준비된 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에서 이들의 업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하지만 이들은 또한 오래된 사고와 변화 없는 습관 또는 배경과 관점의 다양성 없이는 새로운 순간에 심오한 도전에 맞설 수 없다는 생각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정권 인수 준비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동맹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블링컨 전 부장관은 다자주의 외교를 기반으로 진행된 이란 핵협정이 북한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동맹국과의 공조와 다자주의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도 이런 접근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블링컨 진영자는 지난 9월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 집권 시 동맹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어려운 문제로 꼽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을 압박해 진정한 경제적 압력을 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자원에 접근하는 다양한 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 이런 방식을 매우 활발하게 실행했다며 많은 시간과 준비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의 핵협정을 경제압박 증대의 결과물로 평가하면서 미 행정부가 여전히 북한과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바이든 행정부 집권 시 이 방식으로 북한과 검증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외교 정책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무부 부장관 시절에도 이란이 핵협정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사찰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포괄적 협정 체결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다며 북한이 이 사례에서 영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 decided to, in the first instance, freeze and begin to roll back its nuclear program.
블링컨 진영자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전 뉴욕타임즈 신문 기고문에서 북핵협정의 최종 모델은 이란 핵협상이라며 적용 방안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미 행정부와 북한이 지속적인 외교가 필요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간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란 핵협정처럼 우라늄광산 재분소 원심분리기공장 농축재처리시설을 포함한 핵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는 감시체계를 북핵협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진영자는 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 파기가 북핵협상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Now we risk blowing up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ith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다자간 협의를 자의적으로 철회하는 미 행정부의 선택이 북한의 동의를 얻어내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협정의 토대를 닦기 위한 초기회담의 수석 대표였고 아태 지역 재균형 전략 수립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리번 지명자는 지난 8월 애틀란틱 카운슬 주최로 열린 화상 대담에서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 동맹국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때 미국은 더 강해진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see the United States is stronger when it is working alongside like-minded democratic allies.
아시아 역내 동맹국과 공동의 안보 국방 의제에 관한 공조를 강화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2008년 5월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역내 차원의 광범위한 접근법이 결여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재나 무력 과시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역량 개발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준비가 된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고도로 공격적인 태세에서 보다 유화적 자세로 전환한 주요 이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달성했다는 그의 주장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한편 블링컨과 설리번 진영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의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했습니다. 블링컨 진영자는 미국은 군사훈련과 경제 압박을 중단했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고 설리번 진영자는 구체적 합의가 없는 포괄적 합의는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4A 뉴스 치다겸입니다.
한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한 데 대해 미한 동맹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 외교안보팀이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기초로 북한 비핵화를 겨냥한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미한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한미관계나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은 인사입니다. 우리 정부는 차기 행정부 하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되어 나갈 것을 기대하며 이들과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블링컨 지명자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과거 인터뷰나 기고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합의한 이란식 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과거 발언에 기초해 미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예단하지 않는다며 블링컨 지명자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중시하면서 협력 방안을 깊이 있고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식 접근은 단계별 접근, 제재 강화, 국제 공조로 요약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북핵 문제 대응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블링컨 지명자가 국무장관에 임명되면 북한과 협상에 나서되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기초로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며 대북정책 고위 협의회에서 블링컨 당시 국무부 부장관과 긴밀하게 협력했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차기 외교안보팀은 비핵화 협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북 제재를 보다 촘촘하게 만들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 의원은 블링컨 지명자가 북한의 핵포기 결심을 압박하면서도 일방적으로 강요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많이 흐트러져 버린 대북 제재 압박을 좀 다시 조이는 그런 일을 확실히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진정한 비핵화 진전이 가능한 협상 전략을 짤 겁니다. 제대로 된 비핵화의 진전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북한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보기엔 꽤 공정한 입장에서 협상 전략을 짤 겁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블링컨 지명자가 이란 핵협상을 북핵협상의 모델로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18년 6월 뉴욕타임스에 실은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 동결을 강조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의 새 외교안보팀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핵 동결과 이에 대한 검증을 제시하며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대목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이 동결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핵과 미사일을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2018년 6월에 뉴욕타임스에 보면 핵심이 일단 공개해라. 북한의 핵 프로그램 공개. 그 다음이 동결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영변까지는 동결하겠다라고 영변이 동결이 됐었는데 문제가 우라늄 농축 시설들이잖아요.
한국 외교부에서 정책 기획관을 지낸 신범철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블링컨 지명자가 대북 협상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 중국의 활용을 중시하는 다자적 접근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특히 블링컨 지명자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중국의 대북 제재 이완과 북중 밀착을 막기 위한 포괄적인 외교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링컨 같은 경우는 이미 국무부 부장관일 때 북한 문제가 완전히 극에 달할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보면 중국을 어떻게 활용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많은 관심을 보여왔는데 그 부분도 강조할 거라고 봐요. 북한 문제를 북한 문제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미 동맹의 문제 또 중국 문제 이렇게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풀어간다는 점은 훨씬 더 효율적인 대북 정책이 전개될 수 있다고 봐요.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블링컨 지명자가 원칙에 보다 충실한 데 비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우 좀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설리번 지명자가 블링컨 지명자와 함께 이란 핵협상에 관여했다며 두 사람의 부분적인 접근 방식의 차이가 어떤 대북 정책을 낳을지는 북한의 태도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람은 약간 군축파에 속해 원칙적인 외교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외교 쪽에 더 집중을 둘 걸로 보여요. 토니 블링컨하고는 좀 결이 틀린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두 사람의 어떤 융합이 어떤 대북 정책의 결과를 낳을지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좌우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미국의 차기 외교안보팀과 한국 정부와의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신범철 센터장은 동맹주의자인 블링컨 지명자가 과거 부장관 시절에도 한국 정부의 목소리를 존중했었다며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등의 시기를 놓고 이견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핵개발연구소가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F-35 스텔스 전투기에 첫 전술 핵폭탄 투하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음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에서 전술 핵폭탄을 투하하는 실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기 중에 소리가 날아가는 속도로 빠르게 비행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몸통 아래 순환문을 열고 유선형의 폭탄을 떨굽니다. 폭탄은 밝은 섬광과 함께 양옆으로 기체를 뿜더니 총알이 날아가는 것처럼 나선형으로 360도 회전을 하면서 지표면에 내리꽂혔습니다.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기관인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텔스 전투기 F-35A 라이트닝 2에 장착한 B-61-12 개량형 전술 핵폭탄의 첫 적합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량형 저위력 전술 핵폭탄인 B-61-12는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양산 중인 무기입니다. 최대 50킬로톤의 폭발력과 함께 폭발 강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고안돼 일명 핵 벙커버스터로도 불립니다. 네바다주 토노파 시험장에서 지난 8월 25일 진행된 이번 실험에서 핵탄두를 제거한 모형 B-61-12를 만 500피트, 약 3.2km 상공에서 투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42초였다고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실험은 완벽한 무기 성능을 인증하기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관련 적합성 시험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F-35A 전투기에 B-61-12 장착은 미국과 동맹의 전체적 억지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F-15E 전투기와 B-2 스피릿 전략폭격기의 실전 배치 직전 마지막 단계인 적합성 실험의 최종 인증을 지난 3월과 7월에 각각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브라이언 에드킨즈 토노파 실험장 관리자는 이번 실험이 앞서 완료한 다른 전투기들의 적합성 실험과 가장 구별되는 점은 전투기의 비행 속도와 투하 방식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하 1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전투기의 내부 폭탄창에서 B-61-11을 투하한 첫 실험이라는 설명입니다. 마하 1은 공기 중에 소리가 움직이는 속도와 동일하며 보통 섭씨 15도, 1기압 환경에서 소리의 전달 속도는 초당 340m로 감소합니다.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3일 VOA에 F-35는 동체 내부 폭탄창을 갖춰 반사 면적을 줄이는 방식으로 적성국에 레이더가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험은 상대적으로 탄두 크기가 큰 B-61-11을 F-35 동체 내부 폭탄창에 탑재해 실제 투하 능력을 증명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전 상황에서 F-35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을 이용해 보다 은밀한 전술 핵무기 투사 능력 확보를 추진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음속 이상의 속도로 투하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그와 같은 빠른 속도에 따른 흔들림 등으로부터 폭탄의 안정성 검증에 성공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양산을 추진 중인 B-61-12가 상대적으로 적은 방사능을 방출하면서 지하시설 타격에 특화했다는 점을 들어 북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지난 9월 상원군사위에 출석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언급하면서 B-61-12 등의 저위력 핵폭탄의 현대화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슈퍼, 미 국방부 핵과 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도 최근 더 이상 핵전면전 위험만으로는 긴장 격화를 방지할 수 없다며 적성국들이 긴장 확대를 단념하도록 하는 대안으로 저위력 핵탄두 개발에 방점을 둔 미국의 핵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의 10월 대중 무역액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유엔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국경 봉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23일 공개한 10월 북중 무역 총액은 165만 9천 달러입니다. 해관 총서가 공개한 이 액수는 두 나라 무역액이 공개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월간 무역액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또 지난 20여 년 동안 두 나라의 월 무역액 총액이 최소 2천만 달러에서 최대 6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200만 달러에도 못 미치는 무역액은 극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무역 자료에서 더욱 눈에 띄는 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해관 총서에 따르면 10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5만 3천 달러로 10월 수출액 140만 달러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통상 북한은 대중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월등히 많아 지난 20여 년간 단 몇 차례를 제외하면 매월 큰 폭의 무역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10월 수입액이 급감하면서 북한이 대중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10월 북한의 대중 무역액이 크게 감소한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 상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경문을 걸어 잠근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았던 월 무역액이 1,864만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에 약 9% 수준에 불과한 10월의 무역액은 그 감소폭이 월등히 크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10월 북중 무역액이 이전의 양상과 매우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Throughout the year, there's been less and less and less trade. A combination of the sanctions, the UN sanctions over the nuclear program.
북한의 핵 개발 등으로 인해 촉발된 UN 제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최근까지 북한과 중국의 무역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엔 무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이 봉쇄된 이후 유엔 제재가 막지 않은 물품의 수출입마저 감소했다면서 이는 제재를 넘어선 경제적 파장이 북한 내에 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만 해도 계속 수입되던 설탕 등 소비재 품목들이 올해 줄어든 사실에도 주목하면서 제재 등으로 인해 과거엔 북한의 산업이 큰 영향을 받았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불고 있는 올해엔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품목에도 영향이 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북한 경제는 북중 무역 감소 외에도 몇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일부 언론 매체는 북한 내 상점들에서 주요 생필품들이 사라졌으며 북한의 미 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또 최근에는 북한의 최대 외화 수입원으로 추정되는 석탄 수출과 대형 유조선들의 북한 항구 입항이 지난 3개월 동안 중단된 정황이 민간 위성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엘리트 출신으로 유튜브 채널 평해트나이트를 운영 중인 탈북민 이현승 씨는 23일 BOA에 북한 내부의 외환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은 한때 전체 외화 수입의 60에서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었다며 석탄 수출 중단은 북한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석탄 수출이 갑자기 이렇게 다 막혀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종사하던 사람들 또 이제 여기에서 부수입을 생산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도저히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돼서 수입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다만 이 씨는 이번 북중 무역이 크게 줄어든 것과 관련해 무역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무역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만큼 무역 자료만으로 전체 상황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채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식당과 의류 공장에서부터 중동 건설 현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 신문은 중국 단둥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단둥의 의류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 생산한 개인 보호용품이 영국 등지에 납품됐다며 이들이 받는 급여의 대부분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대북결의 2397호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지난해 12월까지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가디언의 보도 외에도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9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 단둥 의류공장 등에서 수백 명의 북한 노동자 채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니케이와 마이니치 신문도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중국 내 의류공장과 식당 등지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3일 V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활동이 계속되는 이유는 양국이 이를 통해 상호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just very hard, I'm sure, to prevent North Korean workers working in China. Mainly because it would be a situation where everybody benefits from it.
브라운 교수는 북한 노동자뿐 아니라 북한 정권 그리고 중국 무역업체 등 이익을 보는 기관들이 많이 얽혀 있는 만큼 중국이 단호하게 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 등은 지난 2018년 주의보를 발표하며 29개 나라에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분야는 건설업으로 러시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네팔 등 17개 나라에서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다수의 시리아 공사 현장에서 8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건설업에 이은 분야는 의료업으로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과 앙골라, 캄보디아, 네팔 등 10개 나라에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정보통신, 어업, 군수, 농업 분야 등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목한 29개 나라 가운데 23일 현재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등 17개 나라고 12개 나라는 아직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현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탄자니아와 짐바브웨, 콩고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보고가 저조합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9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자국 내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 가운데 1,000명가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환했다고 밝힌 반면 중국은 구체적인 송환 이행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북한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면서 자국민의 인권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지난주 북한인권 결의안이 16년 연속 채택되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 침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은 부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주민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 게 그 증거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억압받고 있으며 북한 정권은 국내외에서 자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지난 몇 년간 그 숫자가 늘어난 탈북민들이 북한 정권 인권 유린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일관된 주장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반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6년 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북한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총체적인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COI가 다양한 증인들, 특히 피해자들을 불러 그들의 경험에 대해 얘기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 유린 상황과 관련해 COI 보고서는 기준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2014년 2월 발표됐습니다. 다양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문가 면담, 공청회 등 1년여에 걸친 조사와 전 세계 80개 나라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COI 최종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첫 종합자료로 꼽힙니다. 특히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책임 추궁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유엔은 또 COI 최종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2015년 6월 서울에 현장 사무소를 설치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북한의 인권 기록을 보존하는 한편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반발하는 건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은 굶주리게 내버려 두면서 군사 프로그램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정권이 정책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유일한 길은 주민들이 정보를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김정은이 자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아 핵과 군사안보 문제에서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매년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중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로 불법 살인과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태, 사생활 간섭, 검열, 해외 강제노동 등 20여 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 국무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 공동체가 출범한 데 대해 미국과의 공정한 교역관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영내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 과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미국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아시아태평양 15개 국가가 최근 새로운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한 것을 주목하면서 향후 영내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 수출시장의 확대를 계속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3일 BOA에 영내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출범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공정하고 상호적 교역을 지지한다면서 시장을 개방하고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며 미국 비즈니스와 근로자들에 대한 보다 공정한 대우를 얻는 것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 시장을 열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 무역과 투자 협정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파트너들과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 정상들은 지난 15일 화상으로 열린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와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는 전 세계 무역 규모와 인구의 3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 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견제를 위해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중국이 영내에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5개국 사이의 교역이 활발해지면 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초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하면서 미국이 영내에 남긴 힘의 공백을 중국이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메우려고 한다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RCEP를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 주도 무역협정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동남아 국가 연합이 아세안 경제 공동체에 통합되는 것을 지지하며 그런 과정이 개방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아세안이 미국과 더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함께 일하는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아세안을 미국의 제4위 교역 파트너로 소개하면서 2019년 미국과 아세안 간 상품과 서비스 무역액은 3,54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9년 현재 아세안 지역에 대한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도 3,480억 달러가 넘는다며 4천 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현지에서 사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아세안은 투명성, 포괄성, 규칙에 근거한 체제 등의 비전을 기반으로 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만드는 데 헌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아세안의 친구들을 위해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지역이 되도록 헌신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 주도의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수정해 만든 협정으로 중국의 가입 의도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윌리엄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40대 탈북 남성 윌리엄 씨의 일곱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8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미국 정착을 시작한 윌리엄 김 씨는 펜실베니아로 이주한 후 미국인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국 시민이 됐고 또 기독교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씨는 스스로 종교인으로서 사역자로서 살기에 모자란 점이 너무나 많다고 여겼습니다.
이 펜실베니아가 한인교회가 많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근데 이 목사님들이 아시는 목회자분들이 많으니까 서로가 자기 교회 데리고 가시려고. 근데 제가 솔직히 신학 공부한 그 조금의 기초 말고는 너무도 준비가 안 돼서요. 피하고 가다가.
대학까지 졸업을 하셨는데 왜 목회를 안 하시고 피하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요. 아직까지 좀 더 공부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그게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펜실베니아를 떠나게 되는 윌리엄 씨.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로 나를 전도사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저는 피하다 강제 뉴욕으로 갔습니다. We'll shuffle through the city on a 4th of July at a firecracker
waiting to blow. 미국 최대 도시, 경제, 문화, 예술의 도시, 관광의 도시 뉴욕에서 윌리엄 씨는 미국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뉴욕의 택시 드라이버가 됩니다.
옐로우 캡이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TLC 택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한국 회사에서 출발, 인보에서 출발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 택시 회사에서 한 5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인보에서 한 5시간 일하고 이렇게 한국 회사는 택시를 받기 때문에
택시 기사가 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면허를 따기 전까지 식당에서 일하면서 뉴욕이란 도시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같은 데서 일을 시작해서 한국 식당에서 임시로 택시 라이센스 나오기 전에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한국 분들 같이 들어갔는데 처음 초보들한테는 일당을 120불씩 줬는데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멕시칸 친구들하고 똑같이 일당을 80불로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열흘 일하곤 다른데 일이 생겼다고 그러고 조용히 안 나갔습니다.
택시기사 면허증도 따야 하고 차도 필요한데 빨리 다른 일을 찾아야 했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지만 새벽에 두부 가게 가서 두부 만드는 데서도 일하고 반찬 공장 납품하는 데 가서 반찬 공장에서 순대 만드는 일도 하면서 돈을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벌었습니다. 전기 건설 일도, 그러니까 이런 마켓들의 전기 수리공도 따라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니까 이 일조에 닥치지 않고 그냥 막 했습니다.
라이센스 따는 거는 누가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회사에 가면은 택시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동차 면허증에다가 라이센스에다가 영수증 같은 거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다 해가지고 택시 라이센스를 딸 수 있게 도와줘서
택시기사 자격증도 마련한 후 윌리엄 씨는 택시 회사를 찾았는데요.
조그마한 택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시에 대해서 전문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를 갔는데 내가 아직 택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 맨하탄에 가서 주소를 대주시면서 홀수, 짝수,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런 거를 방식적으로 알려주시고 처음에 택시를 할 때 한국 식당이나 한국 술집들에서 손님들 모셔서 동네로 모셔다 드리는 이런 일을 했고 해서 사장님이 저를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한 2개월 돼서부터는 제가 정말 남부럽지 않게 다녔고요. 6개월 될 때까지는 맨하탄을 정말 3시간만 있으면 혼자 가서 차를 가지고 돌면서 얼목얼목을 가면서 길을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을 한 8개월 정도 지나니까 뉴욕 맨하탄은 지도 없어도 찾아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그 복잡한 도시를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맨하탄은 아직까지도 그냥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네.
32번가 한인타운까지 택시로 얼마나 걸리나요?
45가 42가 거기서 32가까지 브로드웨이 따라 그냥 걸어서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차로 막히면은 이런 5에뷰나 3에뷰나 이런 데로 다니면 안 되고 그럴 바에는 저기 끝에 10에뷰 끝에 쪽에 가서요. 거기서 12에뷰
손바닥 보듯이 말씀해 주시네요.
아, 아닙니다. 그거는
미 북동부 뉴욕 맨해튼은 미국 뉴욕주 뉴욕의 자치구 중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자치구로 허드슨강에 있는 섬을 포함해 본토의 몇 블록을 포함하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매년 6,500만 명이 넘는 방문자들이 오가는 맨하튼은 미국 뉴욕을 미국에서 교통 체증이 심한 도시, 가장 바쁜 도시, 그리고 가장 불친절한 도시로 만드는데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크기로도 유명한 뉴욕에서 탈북 남성 윌리엄 씨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였습니다.
그렇게 택시로 하면 하루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하루에 한 10시간 모으신 거예요?
예. 저는 우버에서 버는 돈은 돈 버는 걸 생각 안 했고요. 한국 택시를 하면 한국 택시만 한 것만 해도 하루 캐시는 못해도 기름값 빼고 200원씩 300 이상은 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거의 한 12시, 11시, 한 새벽 1시쯤 돼서부터는 또 손님들이 뜸 할 시간들에 고정 손님들이 개인 콜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해서 이런 커네디켓이나 뉴저지 같은 데 카지노 가자고 하면은 그런 분들 모시고 모셔다 드리면 보통 350불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바쁘지 않은 시간에 그분들은 모셔다 드리고 아침에 새벽에 뉴욕에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열심히 많이는 벌었댔습니다. 네, 잠은 많이 멎었고요.
윌리엄 씨가 일했던 한국 택시 회사는 예약된 고객을 상대했는데요. 윌리엄 씨는 한인과 중국인을 맡았습니다.
손님을 제일 많이 모신 게 한국 분들하고 중국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에서 외국 손님들 모시면은 그분들은 아무 얘기 안 해요. 딱 차에 타셔서는 어디까지 간다고 주소 알려주시면은 회사에서 또 그 주소가 다 또 오니까 그래서 그분 그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면 그냥 카드 결제하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는데 한국 분들하고 모시면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분들이 자기네 고생하던 얘기도 많이 하시고 내가 말투가 좀 이상하니까 북한에서 온 줄 알고 더 반갑게 대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왜 그렇게 좋은 나라 버리고 왔나고 하는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 난민을 곱지 않게 봤던 한인들도 있었지만 일일이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지 6년이 지난 2014년부터 뉴욕의 택시 드라이버가 된 윌리엄 김 씨.
딴 세상이었고 필라델피아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거를 살벌을 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큰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경제적인 여유도 갖게 됐지만 그 살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시련이 곧 올 거란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40대 탈북 남성 윌리엄 김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3년 11월 24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암살되고 이틀이 지난 1963년 11월 24일 케네디를 암살한 용의자로 체포된 리 하비 오즈월드가 나이트클럽 운영자였던 잭 루비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이 사건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고 미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리 하비 오즈월드를 죽인 잭 루비 또한 체포돼 1964년 3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잭 루비는 1967년 암으로 사망합니다.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은 선거 유세를 위해 텍사스 달라스에서 자동차 퍼레이드를 벌이던 중 목과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1시간도 안 돼 리 하비 오즈월드는 길에서 그를 심문하던 경찰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30분 후 오즈월드는 영화관에서 붙잡힙니다. 리 하비 오즈월드는 줄곧 자신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총을 쏘지 않았고 희생양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오즈월드가 단독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아직도 미국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966년 11월 24일 아시아개발은행 창립총회가 미국과 일본 등 32개 나라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교토에서 열립니다. 1963년 국제연합 UN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강요회의에서 아시아지역 경제성장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의 설립이 제안됐고 1965년 필리핀에서 설립안이 최종 통과됩니다. 그리고 1966년 11월 24일 일본에서 아시아개발은행 창립총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이날 총회에서 일본의 다케시 와타나베가 초대 총장으로 선출됐으며 1966년 12월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회원국의 대출과 기술 원조, 실태조사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20년 현재 68개 나라가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해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가입 신청서를 아시아개발은행 당국에 제출해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 당국은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출자, 주식수 등 가입 조건을 결정한 후 가입 결의안을 총회 투표에 회부합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Now it's here. We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